B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새 군사 지원의 일부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포탄을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60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보내지 않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증하는 러시아의 공중 위협에 대처하려면 패트리엇이 긴급하게 필요하며 패트리엇이 당장 인명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고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방공무기와 드론 대응체제 그리고 포탄 등이 포함됩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스템과 요격 무기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 날인 27일 중국 군용기 12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 수호이 30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 군용기 22대를 포착했고 이 가운데 12대가 중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두 나라군은 중간선을 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공군은 주기적으로 비행기들을 중간선 상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비행기들이 해군과 합동 전투태세 순찰에 참여했고 타이완 전투기와 함정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장비를 잘 갖추고 잘 훈련돼 있지만 중국군 특히 해군과 공군에 비교해 왜소합니다.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사임했다고 베트남 공산당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67세인 후에 전 의장은 공산당 서기장 차기 후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국회의장직은 국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기둥으로 간주하는 4개 직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 중앙공산당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엉 딘 후의 동지의 규정 위반과 결점이 부정적인 대중 여론을 초래했고 당과 국가 그리고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엔 후에 전 의장의 보좌관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후에 전 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3주가 안 돼 이번 사임 발표가 나왔고 외교관들은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를 주목할 만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27일 자신들이 제안한 휴전 방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맞지 않을 받았고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4월 13일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정부에 보냈던 제안에 대한 시온주의 점령자들의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반년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으며 하마스는 모든 합의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대표가 이스라엘 관리들과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스라엘이 인질 33명을 석방하기 위한 제한적 휴전을 검토할 뜻이 있지만 새롭게 제안할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이 26일 홍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쏴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가벼운 피해를 봤다고 관련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비교적 소강 상태에 들어간 뒤 최근 며칠 동안 후티 반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이 파나마 선적의 안드로메다 스타호에 경미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사설 보안업체인 엠브레인은 이 선박이 러시아와 관련된 무역에 사용됐고 러시아 프리모르스카에서 출발해 인도 마디나르로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사전 녹음한 성명에서 미사일이 유조선을 직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유조선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협 인근인 예멘 모카 해상에서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남다른 이야기는 세월을 타고 이어집니다. 특별함을 인정받고 후세에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요. 그 속에서 희로애락과 함께 살아온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클래식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쿠엘 번호 136의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예후디 메누인이 이끈 스위스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QL 번호 136의 1악장 알레그로. 미국인 지휘자 예후디 메누인이 이끈 스위스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디베르티멘토라는 것은 한자로 희유곡이라고 씁니다. 즐거운 시간, 여흥을 위해서 만든 음악 형식을 디베르티멘토라고 하는데요.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귀족 등 상류층의 파티나 식사, 행사에 늘 작은 악단이 자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더해주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그런 음악의 쓰임이 많았고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도 이런 디베르티멘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만든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그런 디베르티멘토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영국의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을 다시 영화한 것인데요. 어느 정도 꾸며진 이야기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음악가로 성공하고 싶었던 궁정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고백하는 형태로 시대의 천재음악가 범접할 수 없는 모차르트의 열등감 느끼고 질투했던 살리에르의 시점으로 모차르트의 삶을 조명했던 영화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연극, 영화, 드라마, 뮤지컬로 재현됐었는데 지금 다시 모차르트 이야기가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올 연말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클래식 음악은 잘 모른다, 어렵다 하는 분들도 모차르트라는 이름은 상식처럼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다면 제일 먼저 연습하게 되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의 연습곡이었을 거고요.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를 배우던 누나 옆에서 피아노를 절로 익혔답니다. 4살 때는 이미 짧은 피아노 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6살에는 유럽 여러 도시로 연주 여행을 나섰을 정도로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들도 이 꼬마 피아니스트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불러주면서 만나고 칭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라는 도시도 모차르트의 동상과 생가, 박물관 등으로 모차르트가 있어서 세계인들에게 더 익숙해졌을 도시 이름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헬 번호 467의 2악장 안단테, 머레이 페라이어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헬 번호 467의 2악장 안단테 피아노의 머레이 페라이어였고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29살이었던 1785년에 만들었다는 이 세 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하나입니다. 21번 피아노 협주곡은 특히 두 번째 악장이 1970년대에 만든 그 스웨덴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쓰이면서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협주곡 21번은 20번 협주곡을 만든 지 거의 한 달 만에 완성한 곡이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차르트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직접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곡으로 선택했던 곡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의 천재성 알아보고 음악가의 길로 이끌었던 이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연주회에서 이 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아들 모차르트의 성공을 기뻐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 모차르트의 관계를 알고 나면요. 이 아들의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2024년판 텔레비전 드라마 아마데우스는 또 모차르트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지 궁금해집니다. 촬영지를 오스트리아가 아닌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부다페스트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제작물에 있어서 유럽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하는군요. 18세기 오스트리아 빈 분위기를 간직한 건물들도 많고요. 문화적 분위기가 이 모차르트의 청년 시절과 사랑 또 음악의 도시를 그려내는 데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었답니다. 2024년 연말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로 볼 수 있게 될 드라마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 역할은 어머니가 일본인인 영국 배우 윌 샤프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 아마데우스의 촬영지, 헝가리의 풍미를 가득 담은 피아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거리 악사들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피아노 연탄곡 헝가리 무곡을 만들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프란츠 리스트도 헝가리안 랩소디, 헝가리안 광시곡을 만들었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영국인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은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클래식 고전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자, 이제 5월이 코앞이네요. 실내음악당을 벗어난 공연과 문화축제가 많이 이어질 텐데요. 5월에 가장 큰 클래식 음악 축제라면 단연 체코의 프라하 봄 음악 축제인데, 수도 프라하에서 한 달 가까이 열리는 국제 봄 음악 축제에서 스메타나나 드보르작 등 체코가 자랑하는 음악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또 많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공연, 음악 관련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에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초록의 계절과 날씨를 만끽하는 야외 음악 축제가 이어집니다. 뉴욕에서는 현대음악을 선보이는 롱플레이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는 150년 전통의 신시내티 합창단이 문을 여는 5월의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항구 도시 찰스턴에서는 여러 나라의 공연 문화계가 참여하는 행사가 아름답고 활기 있는 계절과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탈리아 음악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바이올린 협주곡에 이 계절의 흐름과 변화를 멜로디로 담았습니다. 이 사계절의 특성을 글로 풀어낸 시를 바탕으로 계절에 대한 감상을 오선지로 담은 건데요. 만든 지 30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위대한 음악가 비발디의 감탄하게 하는 명곡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마장조 작품 번호 8번 봄의 3악장입니다. 알레그로 파스트롤레에서 1720년대 이탈리아의 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음악가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가 지휘한 모스크바 비르투시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봄은 나날이 짙어지는 나무와 풀의 변화를 알게 합니다. 색색의 꽃이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참 예쁜 계절이고요. 매화, 개나리, 벚꽃, 산수유 그리고 은은한 향기로 사람들을 당기는 이 연보라색 꽃의 라일락도 봄이면 기다려지는 꽃입니다. 자, 1943년에 타계한 러시아의 근대 음악가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도 라일락의 향기를 남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일락을 주제로 성악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로망스라는 제목이 붙은 이 12개의 가곡집 중 다섯 번째 곡, 이 사이렌이라는 부제로 알려진 이 작품이 바로 라일락입니다. 성악가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을 사이렌이라고 하고요. 피아니스트는 라일락으로 부른다고 하는군요. 피아노 협주곡으로 아주 강한 인상을 갖게 한 라흐마니노프에게도 이런 느낌의 서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작품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작품 번호 21-5번, 1920년대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연주한 녹음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소프라노 아락스 다비티안의 목소리로 라일락, 사이렌의 향기 느껴보십시오.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요즘 이 시간은 정말 초록의 향연입니다. 밤사이에 나뭇잎이 쑥 자랐죠. 초록의 깊이가 날마다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자연에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에 공감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봄인 것 같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면서도 풀과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낙엽으로 앙상한 가지가 됐다가 다시 새 잎을 내미는 자연. 그런 시간의 변화, 계절의 아름다움을 음악가들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이 건반 위를 물 흘러가듯이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기법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800년대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 중에 탄식이라고 해석하는 운 소르피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탄식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편안하고 아름답고 또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생동감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아르페지오 기법이 가득합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곡을 영국의 하프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엘리아스 파리시 알바스가 하프 연주곡으로 편곡했습니다. 영국의 하피스트 유안 존스의 하프 연주로 듣는 운 소르피로 탄식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클래식 음악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882년에 만든 작품이니까요. 140년도 넘는 구식 음악인 셈인데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몸이 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변치 않는 매력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봄의 소리 왈츠라고도 불러서 춤곡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이 오스트리아의 시인이 가사를 쓰고 요한 슈트라우스가 곡을 붙여서 만든 소프라노를 위한 왈츠풍의 노래였습니다. 높은 음역에서 기교를 자랑하는 소프라노 콜로라투라가 꽃과 새, 산들바람을 목소리로 연주하도록 만든 곡이었는데 그 싱그러움과 경쾌함에 그 멜로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봄을 상징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자, 관객의 박수 소리에 이 곡을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도 같이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안드레 류 악단의 공연 실황에서 골랐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